이 시간 우리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두 군데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4문, 115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114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자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옳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두 계명만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115문, 아무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전파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십니까? 첫째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상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목표인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의 전체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은 외부적인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까지 제한합니다.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무슨 생각을 마음에 품어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그 어떤 처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법인 이 십계명은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다 감찰하고 그 효력은 사람의 마음에까지 미칩니다. 그러므로 음행이나 살인,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은 그저 외부적으로 범죄를 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음욕과 분노, 또 이웃에 대한 탐심까지 금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최대 해석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고 엄탕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죄악을 품지만 않으면 십계명을 준수한 셈이 되는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이런 음욕을 품지 않으면, 이런 탐심을 품지 않으면 십계명을 준수한 셈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적극적인 삶이 우리에게 뒤따르지 않으면 역시 계명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대로 이 십계명의 부정적인 금지 명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런 부정적인 금지 명령은 적극적인 명령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이 뜻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이 뜻도 이 계명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저 내가 외부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준수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외식적인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마음에 악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동기까지 선해야 되며 나아가 그 선에 대한 이 소원이 행위로까지 연결되어져서 실제로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마음의 선한 동기만을 가지면 괜찮은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오직 하나에만 그쳐도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만 가지의 이 세상 법이 있으면 이 세상 법을 범하기 위해서는 수십 가지 범할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범하면 세상 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세상 법이 그러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은 말할 것도 없지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이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돌아온 신자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의 수준이 이렇게 엄연한데 과연 신자가 이 율법 준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제5문답에서 살펴봤습니다. 제5문답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아닙니다. 나는 본성이 타락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늘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신자는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그랬지요. 구원받은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접어드는 신자라도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도관 114문답에 아무리 거룩한 자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옳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계명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아무리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종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순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준수했다고 말한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결국 이 부자 청년의 율법 순종에 결함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너의 계명 순종의 삶은 참으로 불완전한 것임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고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7장 20절에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이런 사실을 신명기 31장에서 노래를 써서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초성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살펴봤지요? 여기서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너희의 영적 체질과 그 영적인 기질을 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언약을 순종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이래놓고 마지막에 닦아서는 내가 보지 않아도 너희들이 지켜 행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압 형제에서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을 선포함으로 율법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결정된다고 말을 했지만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성품의 한계를 알고 있어서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명기에 노레위기에 말씀하는 바대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이방 땅으로 뽑혀 옮겨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또 하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그렇다고 하면 인간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고 뻔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뒤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구문답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까먹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구문답에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것을 그의 율법 안에서 인간에게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한 요구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행할 수가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한 결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 순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인간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비록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114문답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애를 써도 준수할 수 없는 율법을 준수하라고 엄격히 요구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또다시 뒤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115문답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오래 살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우리의 끈질긴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로 우리의 끈질긴 죄성이 우리에게 더 부각되게 하시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는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신자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긴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서 절대적인 수준으로서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시는 이 근본적인 성화에 의해서도 제거되지 않고 특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점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성화, 참된 성화는 죽을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죄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큰 은혜를 받아도 우리 안에 죄성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뭐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성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죄성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땅에서의 성화는 죄를 없애주는 즉 죄성을 제거해주는 성화가 아니고 죄성을 극복하게 만드는 성화입니다. 성화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범하고자 하는 죄성 자체를 뽑아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극복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 죽을 때까지는 신자 안에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 안에 이런 죄성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으므로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언뜻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유익은커녕 손해가 되면 손해가 되지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당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인간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우리로 겸손케 합니다. 인간의 영적 교만의 저변에는 하나님께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그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홀로 서기를 시도합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자기를 완전히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뢰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죄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 아무리 제거해도 남아있는 이 죄성은 우리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죄성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갖추어야 할 마땅한 자세를 갖게 해주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는 죄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우리 자신의 이 부패성을 직시하게 되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죄악에 눕혀서 구원받았는가를 살피게 되므로 우리가 이미 받고 또 앞으로 장차 완전하게 받아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런 죄성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더라고 하면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겠는가, 내가 앞으로 어떤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죄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또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지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혹은 직접 들었을 때 상처를 받지요. 이때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 안에도 그런 성품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그토록 정죄했던 그 죄, 김 집사님이 저럴 수 있는가,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는가 라고 했던 그 죄를 동일하게 범하게 될 때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죄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유익입니다. 네 번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성을 극복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처럼 끈질긴 죄성이 성령의 능력으로는 제어되는, 늘 문제를 일으켰던 이 죄성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이 죄성이 제거되는 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성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그 죄성을 극복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도 또한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유익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순종 여부가 이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과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는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죄사함과 의롭다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구원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만 과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의 가르침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리라는 이 율법이 제시하는 약속을 우리는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뿐 아무런 실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런 복과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저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으리라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도 이 율법을 지켜 영생과 복을 받아보리라 라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림의 떡으로만 쳐다볼 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는커녕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조롱하고 계신가? 지금 놀립니까? 하는 이런 질문까지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율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능력을 우리의 의지가 갖고 있다고 하면 율법은 구원 얻는 수단이 될 것이요 복을 받아 누리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율법의 징계와 채찍에까지 거부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때 얻게 되는 참된 영생과 행복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그 행복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 들려져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조롱거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지게 될 약속은 헛되이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본 사람은 도대체 이건 무슨 이야기하는가? 이미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한 자들이요 죄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다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지금 사람 놀리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결코 헛되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는 이 약속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로서 오히려 절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지켜할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어디 한번 해보자 라는 용기를 가지고 율법 순종의 삶을 살아보게 되는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모세가 율법을 선포해 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거슬러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희 앞에 복과 생명을 두었다 이렇게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주는 유익은 참으로 큽니다. 이런 약속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약속들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만듭니다. 율법이 주는 이런 유익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그대를 고소하고 그리하여 그대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며 또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대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게 하며 그리하여 그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행할 수 없지만 도무지 나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두 손 두 발 들게 만드시는 이런 목적으로 여전히 무능한 우리에게 십계명을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너 옆에 두었으니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주어질 때,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과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주어지는 저주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킬 수도 없는 십계명을 지키라 엄격히 요구하시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을 지키라는 요구는 우리의 죄성을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로 절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율법 안에서 복음의 요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즉 초등 교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여지없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암 3기에 딱 다다르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약물 치료하십시오. 항암 치료하십시오. 그쪽으로 딱 보내지요. 그래야 당신 삽니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자 든다고 하면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미 돌이켜 회개한 자, 하나님께 돌아온 신자도 여전히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한번 얻은 구원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코 취소될 수 없고 한번 얻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반복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 1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돌이켜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의 교통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제되기 때문에 예배도 가능한 것이요 기도도 가능한 것이요 봉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도 가능합니다. 십계명은 이처럼 인간의 죄성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고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목표인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다음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나 구원받았다라고 그저 노래 부르며 찬송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과정, 또 다른 삶이 그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는 거룩으로의 열정으로 참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각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경상도 말로 걸거친다 그러는데 무슨 거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거친다 말.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 떠들지 마, 거치지요.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상당히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수단이 아니요, 참된 영혼과 자유함을 끝까지 보호하는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십계명은 안식의 법이에요.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준수의 계명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데, 십계명은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로 경험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십계명대로 직행하면 우리의 삶이 상당히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사악한 죄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직행하게 되면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이런 면에서 타락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인 이 십계명은 신자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의도하신 삶이 이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꾸 자기만 따지죠? 늘 상대방의 입장에는 서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 평가지요? 그게 다 뭐예요? 타락의 증거 아닙니까? 매달 첫 주일 낮 예배 때 십계명을 교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못남도 발견하게 되지만 아울러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빚어놓으실 우리의 최종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기 위한 채찍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현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깨우쳐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진정한 목표가 어디인지를 포기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줄다름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여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신자의 삶에는 장차 나타낼 모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최종적인 모습, 완성된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신자는 주께서 강림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을 아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신자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신자의 최종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성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비록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적어도 내 마지막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으리라는 것을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낯설은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를 알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신뢰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세상은 신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신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주님을 실상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맡아여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신자가 주와 같게 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최종적인 구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주와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은 마치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와 닮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할수록 이제 앞으로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분명히 보게 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언젠가는 주와 같아지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리라.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 지리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비록 현재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영적 성품, 그 영적 본질이 주를 닮게 되리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신자는 이런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긴 하지만 마지막 날 완전한 모습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나도 주와 같을 것이라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자로 서게 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신자의 특징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난 신자의 거룩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으로 중생케 하사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출생의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주와 같게 변화하리라는 소망 가운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노력과 더불어서 이루어진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엄격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한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순결에 결코 이를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율법을 회피하거나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권고함으로써 평생토록 우리가 열심히 지향해야 될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비록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를 주어 우리의 양심을 정지하는 율법의 기능은 신자에게는 정지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채찍질하는 율법의 힘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